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겸손한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그래서 뭐가 진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논쟁 뒤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는 장면, 두로로 가셨다가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오늘 24절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에서는 예수님이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열 개의 도시, 열 개의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대가라는 말과 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결합이 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무슨 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다 걸어서 다니던 시절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가 시돈으로, 데가볼리로 이렇게, 이거는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우리로 치면 저기 만주벌판으로 넘어가가지고 한참 외곽으로 둘러서 여행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방인 지역으로 혹은 또 이런 저 외곽으로 멀리 여행을 하셨는지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행을 가셔가지고요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래서 이 두로 지방에서 오늘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만 이거는 일종의 우발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또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경험한 은혜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런 두로 지방 혹은 시돈 지방 막 이 데가볼리 다니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거나 막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거나 많은 무리들을 어떤 병을 고쳐주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여행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먼 지방으로 외곽으로 한참 걸릴 시간을 여행하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시거나 열심히 병자를 고치시지 않고 여행을 하셨는지 사실 이유를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아주 치열하게 대항하고 그리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아마 논쟁이 치열하게 되고 갈등이 너무 격화되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먼 외곽 지방으로 잠행 일종의 잠행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부르심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거기 그제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5,000명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게 거두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시는 그 순간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보내시고 뒷정리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합시다. 보내자고 했던 제자들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신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 분위기와 막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이 가슴 벅찬 그 감격을 누리겠습니까? 근데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 대한 엄청난 시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자기가 당신이 다 뒷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사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대단하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일종의 시험거리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거리를 이기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고 박수갈채도 시험이지만 대항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이런 것도 시험이에요. 두 가지 시험이 있는 거죠. 박수갈채도 시험이고 비난하고 대항하는 것도 시험인 거예요. 박수갈채를 보낼 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대항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예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부르심과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곽으로 나오셔가지고 한참 홀로 여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쩌면 당신의 부르심을 좀 더 분명히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질문이 일어날 때가 있고 정말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뭐냐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시간, 그런 시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묵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또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스스로 정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잘 지키기 때문에 정결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제 우리가 묵상할 때 보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인은 천하고 부정하다고 여겨가지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방인 여자다 이러면 더더욱 이거 상종할 가치가 없는 그런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개만도 못한 25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에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 혹은 이런 이방인 여인 더욱이 이방인 중에서 귀신 들린 뭐 이런 상종하지 않았어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비난하고 멸시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준에 하면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러운 사람들이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자녀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 이 사람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보시면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결국 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이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 이 이방인 여인, 그 유대인들로부터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던 여인들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런 이방인을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멸시하던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믿는 그 이방인들은 정말 더러운 사람들,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와 복을 누리느냐, 누가 과연 정결하냐, 누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대조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고 또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다고 해서 정결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조롱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난함을 가지고 겸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저런 유대인이 아니고 이런 이방인이어도 복을 누린다 하는 걸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지 갈릴리 호수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셨을 때 오늘 보면 32절부터 34절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얘기를 시되 야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 이거는 예수님께서 신음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독특한 치유사역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은 옷자락에만 손만 대도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단순히 안수하신 것이 아니고 따로 무리를 떠나사 마치 죽은 사람을 지난번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면서 특별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거 상당히 독특한 일이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선지자적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신음하세요. 그러면서 에바다 하셨는데 이것은 열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보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메청에서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요 힘을 다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신음을 하세요. 기도도요. 기도도 가벼울 때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정말 마음이 힘이 들면 신음하듯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그저 마술적인, 그래서 뭐 예수님은 손만 얹으면 막 병이 났고 예수님이 뭐 눈빛만 보시면 그냥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거 아니고 사실상 예수님은 이 모든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힘을 다하신 거죠. 기도도 힘을 다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시고 신음하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도 당신을 대항하는 무리들 속에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 속에서, 그리고 사사건건 오투리 잡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자기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에바다,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모든 상황들은 여러 가지 갈등을 더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일 때문에 더 사람들이 흥분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은 호기심에 예수님께 몰려들이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런 갈등에 빠져드는 것을 예수님이 상당히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경고하셨지만 이게 경고하신다고 해서 제어되는 것이 아니어서 더 널리 소문이 나고 그렇지만 오늘 보면 37절 보시면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35장 6절, 5절 6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짧지만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선지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그런 영광에 대한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뭐 이런 노래가 이런 찬송 시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건데 여기에 보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높이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시는 분이죠. 정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 수로보네기 여인처럼 어떻게 좀 퉁명스러운 대접을 받아도 예수님께 매어 달리면서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 시비 걸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지난번에 우리 거라사 그 지방으로 가셨던 예수님에게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게 되고 그 2000마리 돼지 때 무너졌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을 때 그들이 믿지 못함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은혜를 베푸셔도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그 목마름을 가지고 겸손함과 겸비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